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신앙인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의 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좀 더 마음을 모아 내면을 향하게 될 때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진다. 마침내 나는 완전히 침묵하고 듣기 시작한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처음에 나는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는 기도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배웠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침묵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침묵 속에 들어가 마침내 신이 나의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던 키에르 케고르는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때만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자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쌍방 소통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야말로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사셨는지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나의 심경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매님들의 삶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 예, 저는 지인분이 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서 그 챙김을 받고 네. 기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챙김이 무엇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실까요?
뭐 간식거리, 필요하게 네. 제가 입어야 할 옷들, 또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맛보는 한 주였습니다.
네. 먹을 거, 입을 거, 소소한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지인분이 옆에 계셔서 행복한 수인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잘 지냈고요.
네.
네, 어제 일인데요.
네, 네.
어제 되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네.
되게 어린 친구가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근데
네.
그 어린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어린 친구인데 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또 되게 대단했고 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 간식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배려의 예, 그 섬김을 받으셔서 행복한 시간이셨겠네요.
네네.
네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또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나누었을지요?
관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 용기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경청하는 듣기라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두 분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뭐 그리고 갈등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훈련을 조금 해보셨나요?
네, 저는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네.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관심 없는 거는 좀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예, 듣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의할 점이 하나는 기다려주는 거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도 기다려주면서 듣는 훈련.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수인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예, 예전에 저는 훈계식 언어에서 네. 상대에게 길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들으며 상대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네.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목소리에 예,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예, 말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집중의 모습이 보이셨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네요.
네.
네. 바로 그것이 반영적 경청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반영적 경청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한 말투, 말 언어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귀로 듣는다고 우리 앞서서 나눴는데요. 깊게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공존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부부 아름다운 동행 서로 이해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인 자매님, 이 시대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네. 아마도 진정 어린 사랑이 메마른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찰나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이며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간증자의 역할을 해야 하지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처럼요.
맞습니다. 사랑은 실천의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실천할 때만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과 이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의미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인 것이라는 거죠?
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한다는 의미이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그 말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좀 더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깃들어 있는 마음에는요. 자신의 힘듦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데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깊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네.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상처나 아픔, 어려움 등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 깊이 느껴졌을 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을 때 아무에게도 엄마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의 상처를 기도로 다 털어놓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서로에게 표현해야 하는 중요한 행동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잘 느끼도록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듣기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을 담아 들어주는 것을 말하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필요한 경청의 자세는 내 생각을 잘 전달하려는 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어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고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자녀의 말 혹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질문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말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준 적이 있는가?
나그네가 아내에게 말할 때 혹은 아내가 나그네에게 말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묵살하지는 않았는가?
늘 내 생각, 내 마음만 표현하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말하지는 않았는가?
네, 어떠신가요? 질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부모의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성장한 사람은요, 그게 사랑인 줄 잘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표현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여동생은 나와 다르게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여동생은 아침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전날 아버지가 입었던 옷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다가 동전을 발견하면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했다. 그건 여동생만의 특권이었다. 만일 내가 여동생처럼 행동했다면 아버지에게 호되게 끄지람을 들었을 것이다.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여동생과 달리 나는 집안에 있는 듯 없는 듯 혼자서만 고독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된 나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가족들의 배웅 속에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게 손을 흔드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것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두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크게 흐느끼며 우셨다.
나는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다. 한 번도 겉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처음 느꼈다. 아버지는 강한 분이어서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서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사랑하셨지만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는지를 모르셨던 것 같았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의 아버지는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경험한 아픔은 사랑과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잘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네, 그건 바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화났다는 것, 내가 부끄럽다는 것, 내가 외롭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으로 덧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앞에서 나눈 아들의 아버지가 소년기 시절의 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어할 때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지금 많이 힘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사랑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힘들지만 힘을 내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면 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잘 느껴서 마음에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아마도 이런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훨씬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겠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청 외에도 필요한 노력이 더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의 쌀통 혹은 관계의 김치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고받는 관계의 쌀통이나 주고받는 관계의 김치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우리는요, 각자 성격, 취미, 습관, 그리고 자라온 환경,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 등 많은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려면 서로가 소통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다툼으로 인해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도 하지요. 싸우면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싸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게 되는 부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어린 시절 겪은 자신의 문제, 결혼 생활에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를 서로 소통하며 해결점을 찾게 된다.
또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 불가피하게 겪은 위기들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관계의 쌀통, 관계의 김치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관계의 쌀통, 관계의 김치움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소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의 쌀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초기 한 시댁이 시어머니와 나그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상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상처받은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구체적인 사건은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일어났다. 준비한 음식이 부족하자 시어머니는 준비성이 부족하다며 며느리를 탓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그네가 말했다.
어머니가 참으세요. 이 사람이 원래 좀 둔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시어머니를 거드는 나그네의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아내는 깊은 상처를 오랜 시간 간직하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아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계속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 못지않게 힘든 사람은 나그네였다. 아내는 나그네를 매일 무시했다. 연애 시절에는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그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두둔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을 기억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부정적인 감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런 위기로 인해 생긴 문제들은 함께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숨겨진 원인들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평화나 안정을 찾으려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게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원인을 그냥 덮어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또 다른 위기가 심각하게 재현될 때까지 진정한 관계의 소통이 미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부부 관계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받은 것을 반드시 되돌려주려는 심리다. 나그네가 서운하게 행동하면 그 순간은 참는다. 그러나 다음에 쌓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이전에 받은 상처와 서운한 감정을 싸잡아서 되갚는 모습이 있다.
의식적으로 그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봐. 라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번 상한 감정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언젠가 반드시 상대에게 되돌려주려는 욕구이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요, 바로 관계의 쌀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쌀통에 쌓여진 쌀이 많으면 부부의 관계는요, 사랑스럽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의 쌀통에 쌀이 적으면 둘도 없는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쌀통에 배려나 이해가 많이 쌓아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힘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의 쌀통이 잘 유지되려면 무엇보다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공평성이 유지되면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더 잘 쌓이겠네요.
그렇죠. 이 신뢰가 어떤 위기에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공평성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다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그네가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로임을 받아왔다. 이때 나그네는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받는 것이 된다. 힘들게 돈을 벌어온 나그네가 고마워서 아내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나그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이것으로 아내는 나그네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었고 나그네는 다시 받았다.
이렇게 주고받음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질 때 관계의 쌀통에는 쌀이 꾸준하게 쌓이게 된다. 나그네가 식사를 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한 아내 등이라도 두드려주면 나그네는 관계의 쌀통에 쌀을 쌓는 것이 된다. 나그네의 표현을 돌려받은 아내는 나그네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충만한 사랑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표현하면서 관계의 쌀통을 쌓아가면 좋겠지만 악순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나그네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 아내는 모처럼 일찍 일어나 솜씨를 발휘했지만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러자 아내가 나그네에게 물었다.
여보, 음식이 당신 입에 잘 안 맞아요?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자 나그네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맛있기는 뭘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 뭘 그런 걸 물어?
나그네의 말 한마디에 아침 식사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내는 나그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었고 나그네는 아내에게 돌려주지 못해서 공평성이 깨진 모습입니다. 주고받음이 깨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미움이 연달아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주고받는 관계의 쌀통이 가득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소소한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사랑의 표현이 많이 쌓이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겠네요.
반면에 관계의 쌀통이 비어져 있으면 매번 힘들게 버티다가 조그만 위기가 생겼을 때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서로 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사랑과 신뢰를 더 쌓아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가령 어느 한 사람만 계속 주게 되고 받는 게 없으면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상대방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언젠가 주는 사랑에 지쳐서 텅 비어버린 것처럼 힘들어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관계에도 불만이 생기게 되잖아요. 반대로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미친 기분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어렵고 힘들지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씨와 미양 씨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부모님들과 살갑게 지내는 다정한 연인이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하기에는 서로의 집안 살림이 빠듯해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강철 씨는 유아버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미양 씨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외아버리를 몇 년 다녀와야 집안 형편도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길 떠나려고 해.
강철 씨의 결심을 들은 미양 씨가 말했다.
알겠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강철 씨, 부모님도 걱정하지 마. 내가 틈틈이 잘 보살펴 드릴게.
결혼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었던 강철 씨는 그대로 외아버리를 하러 떠났다. 그럼에도 미양 씨는 강철 씨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강철 씨 부모를 살뜰하게 보살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강철 씨가 돌아왔다. 미양 씨는 이제 드디어 고생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보내게 됐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후 강철 씨는 미양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미양 씨가 말했다.
강철 씨가 외아버리러 나가 있는 동안 기다린 시간이 3년이야. 그 사이에 당신 부모님을 살뜰하게 보살핀 것도 나야. 당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헤어지자는 거야?
미양 씨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강철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네, 강철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의 부모님을 보살펴준 미양 씨에게 헤어짐을 말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여자친구에게 늘 받기만 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공평성이 무너진 거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에도 배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서로가 공평하게 사랑하는 귀한 관계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케 해줍니다. 오늘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유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북에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1장 5절에서 25절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아, 그러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네,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천사는 사가랴에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라 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5절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결국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혹 흠이 많은 여자라고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을 두고 25절에 엘리사벳은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즉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흠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게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어디 엘리사벳 한 사람을 돌보시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였냐면 혹시 아시나요?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단지 엘리사벳 한 사람만 돌보시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네네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다 할 때 이 돌보시다라는 뜻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참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네요. 돌보다라는 말이 여기 출애굽기에도 나오네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노예로 힘든 일을 하며 괴로워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돌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돌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것과 관련이 있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보다라는 뜻은 출애굽 때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지금은 즉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행위를 말해요. 무엇이요? 돌보다라는 뜻이.
그러고 보니 세례 요한의 출생은 엘리사벳 한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네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행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행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찬송을 부를 때, 혹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듣고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맞아요. 한 번은 저도 어떤 모임에서 네. 성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열광적인 찬양을 할 때 네. 은혜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요. 또 언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나요?
네,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인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네.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뭐 드물긴 하지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저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데 뭐 이럴 때도 이제 우리는 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네.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16절 17절에. 돌아오게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은혜라는 뜻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가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뭐가요? 은혜라는 말이. 즉 주님의 은혜란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뭔가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쏟아낸다든지,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느낌이 좋다라든지,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제 방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둘째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책만 보냐고 이러는 거야. 대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먹고 있고 학원 보내주고 가끔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고 그러려면 아빠가 열심히 책도 읽고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주를 위한 사역이 마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타락한 사역자처럼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결국에는 내가 주를 위한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는 사역인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순간 내가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좀 이렇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돌이켜 생각하기 시작했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 먹고 사는 게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나의 동기도 고쳐먹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두 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비추어 볼 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나 나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이렇게 돌이킨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네, 저는 종종 있긴 한데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머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네,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혼자만이 있는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굴을 직접 만든 건 아니죠.
그 비유를 하자면,
네, 비유를 하자면
혼자 집에 나오지도 맞습니다.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야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아, 동굴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동굴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네, 네.
어,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겠지.
그렇겠죠. 다행입니다.
네, 과장된 표현이겠죠. 지금 우리 은미 자매는 그죠.
네, 네,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구나.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죠.
네.
오히려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
저는 이제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조금 살짝 떨어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공동체도 나의 일부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네,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
야, 우리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킨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네요.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은혜란 단순히 흥분된 감정이나 어떤 은사를 받는다거나 어떤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과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머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도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네, 저는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인데 저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특히 은혜가 됐던 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좀 돌보시는.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서도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돌이켜지면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돌이키는 과정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죠. 그죠? 회개도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늘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께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위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